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인 2,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신장이 양쪽 모두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동역하다가 제 신장이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만약 교우님들이 저를 동역자로 여기신다면 제게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순간 긴장감과 침묵이 흐르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저기에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드신 분 중에 제가 지금 한 사람을 선택하면 나머지 분들은 상심할 수 있을 터이니 한 주간 기도하고 한 분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고 마침내 주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나왔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 제비뽑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하늘하늘한 오리털 하나를 꺼내 보이며 제가 이것을 불겠습니다. 이 오리털이 내려앉는 분의 신장을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오리털을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 오리털은 나풀거리며 날아가 가장 앞자리에 앉았던 한 장로님의 머리 위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장로님은 그 오리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프치! 그랬더니 내려앉으려 했던 오리털이 다시 공중으로 날아 뒷줄에 앉은 권사님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본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그러자 다시 그 오리털은 날아올랐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아프치와 주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오리털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머이지만 웃어버리기에는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굳은 마음으로 결심했고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신장을 기증하는 것과는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장을 기증하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심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출발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마치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고 결심하는 것과 그가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시험에 합격할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과는 동일한 의미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당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많은 양을 잡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두 제자는 그토록 진지한 자리, 은총의 현장에서 자신이 세워놓은 세속적인 허상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 세속적인 나라를 꿈꾸며 서로 높은 자리,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노라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심한 군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혀를 차지도 아니하셨으며 그들을 외면하여 등을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일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임금들이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익혔지만 예수님과는 동상이몽, 아니 동탁이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유한한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큰 소리치며 무엇이든지 움켜쥐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이고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즉 첫 성찬 자리에서 허상이 빚어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론을 벌이는 것은 결코 베드로 반석답지 못한 모습이고 이전의 미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모나라고 한 번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모나 시모나라고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나 그 시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자녀가 있어야만 할 것 같고 손자, 손녀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라를 통해서 허락하신 자녀는 겨우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두 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만큼 중요한 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심은 모세에게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청산하는 순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던 7곡의 시간이 실제로 마침표를 찍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심은 엘리 제사장의 퇴장과 사무엘의 등장을 알리는 소곡이었고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선지자 시대의 영적 문이 열리는 여명과도 같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고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불순분자가 틀림없다고 여겨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심은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고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 부르신 것은 그의 삶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 때문에 그는 평생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키지를 예로 드셨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함께 있는 것을 키질하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가벼운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나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알곡과 쭉정이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농부는 알곡을 다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집요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라고 표현 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자기 아래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찾아와서 특정한 사람 몇몇을 찍어서 자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자기 밑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사탄이 너, 즉 베드로 개인을 요구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즉 제자들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자와 같기 때문이고 실상은 제자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3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지금과 같이 사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자신들의 인생을 주님께 던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함, 열심, 신실함도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미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기분이 상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가는 일도 크게 여겨지지 않았고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지라도 자기 목을 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어서 도망을 갈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지만 베드로를 모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결심하고 말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결심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결심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부르신 것은 사복음서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그가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파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회복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게 될 것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뻔히 아시고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며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것을 구경할 때 왜 그 옆에 베드로를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세워주시든지 혹시 베드로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서 있더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곳을 쳐다보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베드로의 얼굴을 아는 요정이 베드로를 아는 척할 때 딱 10분 동안만 그의 말문을 닫아주셨으면 베드로가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정확하게 베드로를 아는 사람을 그의 곁에 두심으로 베드로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한 것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또 그 시간을 지우개로 치울 수 있어서 치워버린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과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이 일이나 이 시간이 너에게 꼭 필요하고 너를 잘되게 만들어 줄 거야와 같은 헛소리나 터무니없는 말로 상처를 주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에도 지우개로 치워버리고 싶은 크고 작은 일들과 힘든 시간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기 위해서 80살의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모세가 그 기간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 제사장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객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이 40에 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정나그네, 정이방인이라고 지은 것과 같습니다. 모세에게 그 기간은 고통과 좌절의 시간, 지우개로 치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 기간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신 후에 불러주시고 또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심하게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심하게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젊은 시절에 권력도 있었고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세를 불러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면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모세가 그의 권력으로 이루어낸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한 편 있습니다. 그것이 90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인간의 수명이 70, 길어도 80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살이었습니다. 즉 그는 생물학적으로 죽어야 할 나이입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친 지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두 배가 되는 세월 동안 처가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장면을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손에 들었던 것은 늘 양을 칠 때 쓰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하니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도 내리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여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총명함도 있었고 당시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그의 율법과 종교에 대한 열정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면 남부러운 것이 없었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겸손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분과 종교적인 열정으로 한 것이라고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사역하다가 스데반의 숫자만 들어도 주눅이 들었을 것이고 쥐구멍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신의 과거를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그는 정말로 그것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사도 바울이 주님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었고 자신의 전 삶을 들여 주님의 통로로 살게 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 외에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순종과 양보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삭 부자는 모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에는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음에도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보다 아름다웠지만 아버지의 드라빔은 가문을 지켜준다는 수호신, 즉 우상입니다. 그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어서 그의 믿음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밧세바 사건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살인교사한 것은 치울 수만 있다면 치우고 또 치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과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의 대명사처럼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꾸려가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수없이 했고 또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기적적인 체험을 했지만 이세벨 왕비의 도끼서린 말 한마디에 우울증 같은 증세에 빠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주함으로 암컴 두 마리에게 아이들이 42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성격이 불같이 급하여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고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오해하며 서로 주님의 좌우에 앉겠다고 다툴 때 그 두 사람이 가장 앞서서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치우고 싶은 부분이 있고 연약함과 완악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며 당신의 통로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쓰라린 경험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또 그 시간은 지우개로 치워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이나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나를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을 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우리를 주님께 메워주는 사랑의 줄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상처투성이 허물투성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기도드리십시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큰 소리 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또 생각으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했지만 실제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시선, 세속적 가치관이 판단의 기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다가 좌절하고 낭패를 본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고집 부리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끊임없이 나에게 얹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선뜻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 실망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왜 우리가 그 골짜기를 울면서도 통과해야 했었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 골짜기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했고 교만의 거품을 빼고 겸손의 옷을 입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을 목적 삼게 하시고 평생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